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지부진한 그런 삶을 삽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는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런 파워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결과물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학교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만 학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신앙생활에서 힘을 못 쓰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진짜 신앙생활에서 힘을 체험하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어야 할 지니라.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올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존경하는 미국인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영어로 faith라고 쓰는데 이것을 철자 하나하나씩 풀어서 쓰면 F는 forsaking, A, O, I, trust him.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믿음은 다른 모든 옵션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결사적인 대담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에피소드인데 특이할 만한 것은 첫째,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졌다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사람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어요. 당장 당사자인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묵고 계셨는데 그냥 그 집으로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에 없었던 말씀을 전하게 되셨죠. 예수께서 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웨이,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복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그 파워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군중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그 좁은 집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겨울 부흥집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7시 시작이라가지고 6시 반에 오면서 여유 있게 오셨는데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내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힘들었다는 거. 겨울 부흥에 아직 한 번도 못 참가하신 분한테는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차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나더니 흙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천장 위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장에서 흙이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긴 막대기가 쑥 삐져나오더니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생긴 남자들 네 사람이 이렇게 막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것에 실린 사람 한 명이 쭉 땅으로 내려온 거죠. 사람들은 그 들것에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놀랬죠. 그 중풍병자도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군중을 보는 표정이 어땠겠어요? 남의 집에, 멀쩡한 남의 집에 구멍 뚫어놓고 내려왔으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서 방해했으니까 정말 멋졌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자기 집이 뜯겨버려가지고 화가 난 집주인과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만 더 뒤로 시간을 돌린다면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말 이 중풍병자든 친구를 향한 사랑이 애틋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동무였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친구가 얼마나 그동안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직장도 못 가죠. 시장도 자기가 못 가니까 누가 가서 시장 봐줘야죠. 결혼도 못하죠. 남들이 하는 걸 하나도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친구를 좀 낫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예수님 이야기가 막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일생일대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예 불쌍해라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이런 말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지.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써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이 진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플라토닉하고 너무 추상적인데 참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참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니들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대상의 고통을 그냥 팔짱 끼고 보지 않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너무나 희생이 큰,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너무나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계실지, 또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내가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도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잖아요. 오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오늘 예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자기 동물을 데리고 오는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과 일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도 봉사를 하시죠. 주일학교도 가르치시고 안내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로 일을 해요. 사역과 일의 차이가 큽니다. 일은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경우 하는 건데 사역은 아니에요. 사역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써보면 일은 work, 그거 사역은 ministry예요. ministry는 섬긴다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그 여자친구 이사한다고 가서 도와주는데 그 당시는 뭐 미국은 포장이사 이런 거 없으니까 그야말로 2층 아파트로 그냥 소파며 TV며 막 들고 날라야 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건데 얘가 휘파람을 불면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게으르고 좀 뺀질한 친구거든요. 자기 부모님 이사할 때도 그냥 몸 안 움직이는 친구인데 뭐 여자친구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너무 해피하게 휘파람 불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사역으로 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휘파람 불면서 힘든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풍병자든 동물을 위해서 다른 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친구를 일단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나병 환자든 시각장애인이든 일단 걸어올 수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청년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요즘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 우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조악하게 만든 들것에다 싣고 네 명이 끙끙대면서 옮겨가야만 했어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애인 후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겨울 수양회를 갔는데 건장한 친구 네 명이 정말 앉히고 차에 앉히고 다시 교회당 좌석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모든 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 친구 한번 업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네 명이 불평 하나 없이 이 친구를 열심히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입이 쩍 벌어진 상황이 터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집을 꽉 메우고 있으니까 건강한 장정도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마 친구들은 거기서 맥이 탁 풀렸겠죠.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그걸 보면서 기가 찼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여기까지 해준 것만도 고마워.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들급한 거고 지금 가엾은 자기 동무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사랑을, 이 집념을 이 정도의 어려움이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 못합니다. 믿음이란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끙끙대면서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같아요. 고민하던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의 머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군가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달아내리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10층, 20층짜리 현대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감이 없죠. 이 상황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택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은 비교적 그 동네에서도 큰 집이었을 텐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보시다시피 보통 정사각형 구조로서 주로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달랐어요. 지붕은 나뭇가지들에게 모래, 진흙, 타르라고 하는 끈끈한 접착제를 섞어서 이겨 바르는 것이 보통인데 그 위로 타일을 덮는 이중 구조입니다. 두께가 60cm 정도 되었지만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구멍 뚫기는 아주 쉬운 그런 엉성한 지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여기다 구멍 뚫고 사람 달아내리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을 뿐이죠. 우리가 이 틀을 깨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시도를 할 때는 아이디어도 기발하지만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무슨 돈을 이거 다 물어주지? 예수님같이 존경받는 분이 설교할 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방해 안 하는 것이 그 당시 에티켓인데 군중들이 우리를 보고 몰매를 때리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예수교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중간에서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드림킬러, 꿈을 죽이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례할 수도 있는 기발한 모험이었지만 자기 친구를 사랑해서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보셨어요. 주님이 아무 야단도 안 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하는데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굉장히 힘들죠. 설교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집중력을 원하는데 희한하죠. 여기 딱 서면요 천 명이 앉아있어도 조는 사람 다 보입니다.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뭐 자꾸 스마트폰 보고 막 설교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작은 행동도 신경이 쓰이는데 천장이 뚫렸다? 예수님은 굉장히 화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는가?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에 보면은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딱 보여요? 보이면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십니다. 믿음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마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버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어를 두 가지로 의미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학자들은 둘 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강하죠. 그래서 작은 아이의 고사리 손이 푸시해도 안 밀리던 문이 아빠가 딱 같이 얹어서 확 밀어주면 꽉 열리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열 수 없었던 태산도 예수님의 믿음이 얹히면은 무너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손을 얹어주지 않으세요. 5060 세대는 어렸을 때 지방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우물물을 펌프질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는 항상 작은 마중물 그릇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중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지하수가 펄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그 작은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마중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 약한 마중물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중물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이러시나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처음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될 거라고 믿고 왔잖아요. 주님께 첫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겹겹이 에워싼 인파를 뚫기 위해서 천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두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 작은 마중물의 믿음을 보여드리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야.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설 때인가?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얻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약한 인간의 믿음을 마중물로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큰 믿음을 얹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처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면 어느 정도 작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시면 그때부터 산이 움직일 거라는 뜻이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촉발된 예수의 믿음이 와서 산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이나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어떤 산을 움직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멘 크게 하라 그랬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지를 전혀 모르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on,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아들아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 처음 보는 날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고 욕하고 지나가던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의 용서임을 믿습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하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용서예요. 어떤 정신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만약 모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있다면 80%의 정신병자들은 바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책감은, 죄의식은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오신 용서의 축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은혜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인도 눈같이 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있었던 그 지진 홍수로 인해서 지금 500명 사망에 3,000명이 넘는 실종자, 아마 대부분 사망자로 추정됩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 전에 복음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자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그의 육체가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6절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지만 말로 표현은 못한 게 군중들한테 돌맞을까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까봐 말은 못한 거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옳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교리적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인 생각에서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 교리적인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고 했어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생각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들의 비뚤어진 불신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불신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나를 지금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돈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음란한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남을 해꾸지할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인생도 비참해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실제로 눈앞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말했는데 안 나오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 용서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쉽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홍해 가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죽은 자 일으키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신 것이고 주님이 그 70km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6시간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을 때 두꺼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성만찬을 하면서 그냥 요식행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 대가를 치르고야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들은 죄 용서를 선포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죄인이니까 오직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10절,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까 둘 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둘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병에서 일으킬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랑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과 육체의 치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육체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항상 축복기도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질병이 낫는 거 분명히 축복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의 축복받는 거 분명히 축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분명히 축복입니다만은 그 축복은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은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히려 축복은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의 축복은 잔뜩 받았는데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가족끼리 불화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건강한 육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 행복하던가요? 몸이 안 아픈데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몸에 병이 들었지만 감사가 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서 병이 낫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중풍병자는 아닙니다만은 중풍병자처럼 우리 인생 어딘가가 마비되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지금 마비됐겠죠. 아이가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않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답보 상태, 그것도 중풍병이죠. 어떤 분은 부부관계가, 고부관계가 중풍병처럼 마비 상태인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사업해도 안 되는 돈줄이 말라버린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꽉 막힌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급하시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먼저 와야 축복도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께로 가지고 오면 그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중풍병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엾은 인생을 살았던 중풍병자를,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던 주님, 낫게 해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중풍병처럼 망가져 있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전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